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 16절입니다. 혹시 지난주 우리 본문으로 사용했던 성경이 어딘지 아세요?
에베소서 6장 16절.
예, 에베소서 6장 16절이었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6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오늘 말씀 제목은 기드온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그 세상이라는 그인을, 이 그인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 1서 5장 4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 이렇게 알았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클래스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물이 물을 정복할 수 없고 흑암이 흑암을 정복할 수 없듯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들만 세상을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맞설 때 이 세상이라는 그인이 제압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처음부터 큰 규모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 걸음마 배우는 아이처럼 서서히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거듭난 순간부터 믿음이 큰 상태로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처럼 서서히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걸음마는 아이가 걷기 시작하는 그 과정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다섯 번 연습했다고 해서 저녁에 걷기 시작하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기 아이가 걷고 뛰고 자전거도 타고 킥보드도 타고 나중에는 자동차도 운전할 것을 알기 때문에 걸음마 연습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기 자녀를 향한 뚜렷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뚜렷한 목적과 의지와 뜻이 있기 때문에 걸음마 연습시키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신다, 이렇게 믿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어요. 믿음이 적체 중요하고 이거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 자라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비슷한 어떤 환경을 만나면 넘어지고 타협하는 것을 보는데 이전과 비교해서 믿음이 성장한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이 자랄까?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이 큰 믿음 가운데 내가 설 수 있을까? 믿음의 성장은 과연 어디서 오는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아주 중요한 힌트를 제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고민하는 것이 믿음의 성장은 어디에서 오는가?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가? 이것을 지금 찾아보고자 하고 그것에 대한 조그만 힌트를 얻기를 원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 지금 우리가 무엇을 다루고 있다고요? 믿음의 성장이 어디서 오는지를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 이렇게 묘사했어요. 원문을 직역하면 예수님은 믿음을 시작하신 분, 이런 뜻이고 또 믿음을 온전하게 완성하시는 분,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시작자, the initiator이시고 또한 믿음의 완성자, completer이세요.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우리를 아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도록 하신 분이에요. 내 그런 말을 처음 가르쳐 준 부모는 누구인가? 만약에 아빠라고 생각해봐요. 우리 아빠의 손길을 통해서 그런 말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 말을 떼고 난 다음에 자전거도 아빠가 도와줬고 나중에 킥보드 배우기 시작할 때 아빠가 이렇게 가이드했고 나중에 운전 연습시킬 때도 아빠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도록 하신 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의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경주의 완성 또한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삶의 여정 완성 과정 전체의 책임자를 히브리서 12장 2절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의 그런 말을 극게 하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과정에 자상한 배려로 지금 우리는 갑작스런 삶의 변수가 생겨서 오늘 새벽 6시부터 7일간 락다운에 들어간 상태예요. 이것도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되셔서 우리 삶을 이끄시는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오래전에 예수 믿게 하시고 그분을 의뢰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얼마나 그분을 배우게 하셨겠어요. 오늘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믿음의 완성을 위해서 뭔가를 간섭하시고 뭔가를 역사하시고 뭔가 가운데 이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그런 말을 걷게 하신 예수님께서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믿음의 여정에 자상하게 개입하셔서 마침내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그러한 믿음, 세상이라는 거인을 제압하는 그러한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이 원리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원칙, 프린시플인가? 저는 감히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게 창세기 12장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이라는 그 거인, 다시 말해서 당시 애굽의 거대한 제국에 그 부부가 입성했을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요? 창세기 12장 이 당시에는 그가 믿음을 그런마 수준으로 연습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를 누이라 속이면서 두려움 가운데 잘못은 아브라함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를 꾸짖으세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17절의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우리는 창세기 12장의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는데 왜 바로가 혼나지? 이런 의무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셨을 거예요. 이것은 마치 3살 아이가 집안에서 형들이 운동하는 뭐 아령이라든지 줄넘기가 있었는데 그거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러면은 3살 아이 야단 안 칩니다. 그 줄넘기 그 앞에 치우지 아니한 형들 야단 맞아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자상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그런 말을 시작했을 때 다루신 그 자상함이 다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세요. 이 아브라함은 주님을 알기 시작하여 첫 번 내딛었던 그 걸음이 성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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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10년, 20년 지나면서 마침내 완성의 단계에 이릅니다. 성경은 그 모습을 보여줘요. 창세기 22장에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칼로 그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아들을 죽이는 명령을 내리세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완성되어 있는가 하면 자신이 칼로 아브라함의 아들, 자기 자신이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그 명령을 내리신 주님께서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신할 정도로 완성된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 그름마에서 다시 말해서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 40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완성 과정에 주님께서 주체가 되어 이끄신 열매,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갈대아 우레에서 이끌어내신 주님께서 그의 삶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셨고 그 중간 끊임없이 자상하게 정말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겸손으로 그의 삶에 개입하여서 마침내 믿음의 완성에 이르게 하신 거죠. 그래서 믿음의 대명사로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주님의 열심의 결과입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의 삶에 진행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삶에 진행된 이런 믿음의 시작과 완성 패턴은 다윗의 삶에서도 보여지고 사도바울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2021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본문을 사사기 6장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다 여셔서 사사기 6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6장 거의 전체를 한절 한절 다루다시피 할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부분은 제가 건너뛸 것이지만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사기 6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혼란과 무질서가 있었던 어찌 보면은 그 암흑시대라고 할 수 있는 사사시대에도 한 개인을 향해서 이 주님의 성품이 적용되는가? 그렇다면 그 주님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예외 없이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셨다면 지금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 어제나 오늘을 영원토록 통일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끄시겠구나. 그분이 내가 오해하는 것과는 달리 왜곡하는 것과는 달리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이끄시겠구나. 그런 확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믿음의 걸음마 과정에서 많은 주저함이 있어. 그리고 두려움 느끼고 그때 주님께서 이 정도로 주님을 경험했다면 이만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꾸짖지 아니었을까. 그러나 주님께서 그 순간에도 격려와 설득을 통해서 확신을 심어주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용적을 조금씩 조금씩 넓혀가요. 사사시대에도 그래했고 오래 참으시는 그 성품이 그러한 작업을 했다는 것을 작은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기드온의 삶에 일어난 이 사건, 기드온과 그의 300용사 이 이야기는 주일학교 이후로 우리가 아주 익숙해요. 그렇지만 오늘은 처음부터 알아본다는 마음으로 배경부터 천천히 한번 살필 때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도 보는 것 합당하지만 하늘 관점에서 위에서 내려다볼 때 하늘 관점에서 주님 관점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 두 개를 생각하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 이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언약을 어기고 범죄해요. 그 결과 7년 동안 미디안 족속의 압제 가운데서 고통을 당합니다. 7년 동안요. 작은 기간이 아닙니다. 두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들을 피하여 산으로, 동굴로, 피난처로 숨어 사는 상황이고 밭에 심은 농작물이 약탈당하고 양이나 염소나 가축대가 모조리 약탈당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6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공경에 처하여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은 늘 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메신저인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라고 성경에 구약 성경에 표현되어 있으면 아 성육신 이전의 주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공경에 처한 가운데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메신저인 하나님의 대리인인 하나님을 대리하여 다스리시는 여호와 사자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를 기드온 앞에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세요. 1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아베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에 앉으니라. 평범한 사람의 모습이지만 일반 사람이 보았을 때 가까이 갈 수 없는 뭔가를 느낀 그런 모습으로, 그러나 분명히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디에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여기 특정했습니다.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어떤 바위 위에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침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우리는 기드온이 일단 대단한 사람, 한 번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은 사람, 큰 용사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십시오. 밀을 어디에서 타작해요? 타작마당에서 타작해요. 보통은 타작마당은 그 동네에서 가장 평평한 곳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다른 곳에는 지금은 도로가 다 깔려있지만, 도로 포장이 되어 있지만, 옛날 이 시대에는 돌밭으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가운데 가장 평평한 곳이 타작마당이에요. 그래서 타작마당에서 수레가 뛰었다는 것은, 소가 뛰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자, 그것은 다른 이야기니까 지나가도록 하고, 어쨌든 밀은 타작마당에서 타작하고 그것은 사람들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어디요?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 틀은 안에 숨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게 숨어서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숨어서 밀 타작을 하고 있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드온은 그렇게 강하고 두려움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싶어 해요. 자, 12절에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여호와의 사자께서,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갑자기 그 모습을 확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세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아니, 숨어서 밀 타작하고 있는 그를 향해서 뭐라고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하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드온에게는 자신이 큰 용사인 것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도 없었는데 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와 닮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큰 용사도 아닌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도 모르겠는데, 아니나 다를까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대답했음직한 대답을 기드온이 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가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 어디 있나이까? 다시 말해서 옛날에 출애굽 때에 큰 권능을 펼치고 이러이러한 역사를 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 메디안의 압제, 이방 족속의 압제를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아니 출애굽할 때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 지금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부분은 정말 하나님을 오해해서 언약 백성의 죄악 때문에 이런 사태가 초래된 것인데 이러한 것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원인이 뭐였는데요?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진 것인데,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려셨다고, 그래서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러한 기드온을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에 걸음마하는 아이처럼 주님께서 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신적 존재도 이러한 자상하심으로 대하신 분이 없습니다. 14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가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세웠다. 이 말씀을 하세요. 자, 그랬을 때 기드온은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는 그러한 형태의 생각으로 반응합니다. 이것저것 아무리 따져봐도 구원하라고 했기 때문에 구원은 하겠는데, 지금 하나님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내가 동원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지? 내가 싸우러 나가자고 하면 나를 따를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바로 그러한 배경으로, 그러한 생각 패턴으로 아무리 따져봐도 계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도 힘들 것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 생각 패턴을 따라서 이렇게 15절을 답합니다. 그러나 기도원이 이렇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우리 가문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가문에 속해 있고 이 므낫세 지파가 크지 않습니까? 땅덩이도 작지 않습니다.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우리 가문, 우리 아버지 요아스가 속한 그 가문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요. 우리 아버지 가족 가운데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 기드온이라는 자는 정말 미천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선다고 했을 때 누가 따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은 없지만 이 말을 이 순간 하십니다. 그래서 네가 택해진 거야. 약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날 수 있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상황이에요. 믿기만 하면. 16절에 그에게 확신을 더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너로 충분하다. 너 한 사람만 있으면 충분하다. 이 말씀이에요. 미디안 사람 전체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사사기 8장 10절에 의하면 이때 동원되는 미디안 군대의 규모가 13만 5천 명이에요. 너는 미디안 군사 한 사람만 처리하면 된다. 그것도 못하겠느냐? 자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16절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 그렇군 주님은 함께 하시면 한 사람만 처리하면 되겠군.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 말씀하시는 분 주님 맞아? 우리에게 일어난 일 지금 짧은 구절 가운데 이 사건 가운데 다 일어납니다. 우리 생각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위기를 당했을 때 헤쳐가기 힘든 어떤 도전에 직면했을 때 기도원이라는 사람의 뇌에 발생하는 그 감정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희한하게도 한 챕터를 통해서 다 나와요. 17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주께서 기드온의 요구에 따라서 기다려주십니다. 17절과 24절 이 사이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화가 계속 진행되고 바로바로 착착착 이렇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17절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24절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요. 제 생각에 적어도 2시간 정도는 걸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18절에서 24절을 보면 집에 가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잡고 밀가루 한 에바. 밀가루 한 에바라는 것은 22리터예요. 큰 소쿠리입니다. 누룩 없는 떡을 만들고 염소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물은 그릇에 준비하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 상수리 나무 아래 바위에 놓고 국을 붓도록 하고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그 시간이 꽤 걸립니다. 기도원도 바빴겠지만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내가 예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새끼 염소 잡아요. 그리고 에바를 뭉치고 국을 만들고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을 기다려 주세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권능을 가진 신적 존재라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미디안을 쳐라. 이렇게 했으면 명령 한마디로 끝이 나야 돼요. 절대적인 신적 명령. 그 뒤에 어떤 표징을 구한다든지 대화를 한다든지 그게 어떤 거래를 한다든지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걸음마 배워서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자전거 배우면서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그것을 받쳐주고 웃고 격려하고 자상하게 돌보듯이 그 믿음을 우리 삶 가운데서 믿음을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까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기다려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세요. 주님께서 지시하십니다. 상수리나무 아래 발 위에 국을 붓도록 하고 새끼 염소와 밀가루 에버로 만든 누룩 없는 떡을 진설하게 합니다. 2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바위에서 갑자기 불이 확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확 사릅니다. 분명히 국물 같은 것은 액체가 있는 바위를 적게 만드는 것인데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불이 그것을 핥듯이 이렇게 없앱니다. 엄청나게 압도적인 광경이죠. 주님이 주님 되신 표정을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그 말이 후회가 될 정도로 갑작스럽게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확인하는 순간 공포가 임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상식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면 죽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공포로 슬퍼하는 그에게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표징을 보여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 표징을 보여준 것이고 어찌 보면은 이 표징을 보여줬을 때 자기가 공포에 들어갈 것은 기드온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또 권능에 대한 확신 자금을 심는 것과 더불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에 대한 공포를 갖지 않도록 말씀하십니다. 24절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 여호와 샬롬이라는 표현이 나올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지?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지? 바로 이 구절입니다. 기도원을 안심시킨 주님, 크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상하신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 샬롬이십니다. 자, 이제 25절에서 이어질 이 사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권능을 보여주시고 주님이심을 확증한 어떤 일이 일련의 일이 있고 났을 때 저와 여러분이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주님께서 하나의 지시를 했다면 이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고 일사천리로 순종하겠죠. 근데 우리 안 그래요. 엄청나게 큰 역사를 경험하고 엄청나게 큰 주님의 공급을 경험하고 이것은 주님께서 하셨어 그래 해도 희한하게 일주일 뒤에 어떤 일에 직면하면은 또다시 주님이 희미해요. 25절을 보면은 그날 밤 주님께서 그에게 지시하십니다. 무엇을요? 기드온의 아버지가 쌓아 올린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라고 지시해요. 이 정도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어떤 두려움도 없이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야 할 것 같은데 27절 보십시오. 이에 기드온이 종 열 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들을 두려워함으로 그 크신 하나님이 공포스러울 정도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그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순종했어요. 그런데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하지 못하고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아니해서 과연 6장 33절에 보면은 미디안, 아말렉, 동방사람 연합세력이 이스라엘을 침입합니다. 이들의 수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3만 5천 명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겠다고 했을 때 34절에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므낫세 지파 가운데 작은 가문, 그 가문 가운데서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아들, 그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겠다고 했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가 나팔을 불었을 때 군사들을 소집합니다. 자신이 속한 므낫세 지파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 군사들이 집결합니다. 전체가 3만 2천 명이 집결해요. 아니 이름 없는 한 청년이 모이라고 했을 때 3만 2천 명이 모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정도였으면 바로 군사를 이끌고 진격할 법해요. 왜냐하면 너는 미디안 군사를 한 사람 치듯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표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정확히 우리를 닮은 기드온은 또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양털 시험 사건입니다. 36, 37절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리거든 보소서. 네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저는 이 설교 초두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늘 시각에서 보고 또 땅의 시각에서도 같이 보자고요. 우리는 착히 기도원입니다. 덜도 말고 많이도 말고 착히 기도원이에요. 아무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득하시고 우리를 이만큼 올리셔도 새로운 차원의 뭔가가 오면은 주님이 맞습니까? 근데 하늘 관점에서 그를 바라보시고 지금 그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주님께서 38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의 요구를 주님께서 자상하게 들어주십니다. 이것으로 충분했을까요? 우리의 기도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39, 47.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자신이 생각해도 너무한 줄 안 거예요.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주변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40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기도원의 그 불안한 마음을 받아주시는 주님의 그 자상한 배려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기도원의 믿음은, 우리는 기도원의 믿음, 기도원의 300용사, 와 대단한 이스라엘의 영웅,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자상하심이, 하나님의 배려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그 하나님의 겸손이, 그런 말을 가르치는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도전적인 상황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설득하시고 두려워해서 하나님에게 삐지고 하나님께 돌아서고 하나님께 마음 닫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항변하고 그러는 가운데 주의 영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 우리의 얼굴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오. 이 하나님의 학교에서 조금 조금씩 주님을 신뢰하고 트러스트하는 그 정도를 올리고 올려가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주님 외에 가장 많이 그 이름을 할애한 인물은 다윗입니다. 주님께서 그 일생의 전체 가운데 그를 기뻐하시는 그런 표현들도 많이 나오고요. 다윗이 그의 생애 전체를 돌아보면서 지은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18편입니다. 근데 이 시편 18편은 전체가 사무엘 하 22장과 동일해요. 시편이 깁니다. 근데 그것이 사무엘 하 22장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 18편은 그의 생애 사무엘 상, 사무엘 하 전체가 종결되는 그런 완성지점에서 그의 삶 전체를 내다보면서 지었다는 거죠. 근데 18편 35절에, 시편 18편 35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시나요. 다윗을 다윗 되게 하신, 다윗을 크게 하시고 다윗을 지금까지 이러한 사람으로 만드신 게 뭐라고요? 주의 온유함이, 주의 겸손함이. 주께서 그의 삶에 개업하여 차근차근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신 결과 지금 이 자리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주의 온유함이, 주님의 겸손하심으로 주님께서는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권능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그러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지 않으면은 벌 하셔도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 수준으로 낮추시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 걸음마 배울 때 10번 정도 넘어지면 잘하는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수백 번 넘어져요. 자전거 탈 때는요. 킥보드 탈 때는요. 운전 배울 때는요. 우리 그거 다 감안하면서 오래 참잖아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그 자상한 배려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땅의 기준으로 볼 때 주님께서 너무하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사사기 6장을 통해서 우리가 기드온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그런마 하던 다윗을 정령자께서 수도 없이 용납하시고 믿음을 연습시킨 그 결과 수많은 믿음의 연습을 통해서 지금의 그를 있게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신 것처럼 기드온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신 것처럼 다윗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쉽게 두려워하고 쉽게 반복적으로 어리석어하고 정말 약하기로 말할 수 없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상하게 개입하여 주셔서 나의 믿음을 확장하고 계세요. 지금 나를 세상이 이기는 믿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세요. 오늘 일어나는 일, 이번 일주일간의 일, 우연 아닙니다. 결코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확장시키기 위한 믿음의 용적을 다른 차원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뭔가가 있어요. 다 다른 상황 가운데 다른 형편의 뭔가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감사와 경배 가운데 이 믿음을 완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원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를 배려하고 그를 존중하고 그의 형편을 다 헤아려서 자상하게 이끄신 좋으신 우리 주님 오늘 내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신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성하셨던 그 주님께서 내 삶이 전략적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므로 함께 예배드린 하나님의 사람들 기억하시고 주장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님의 성실하심과 그룩한 열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예비하신 바로 그 믿음의 도착 지점까지 이르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높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